지난번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역을 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독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도전이란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이게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문맥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가버냐움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버냐움은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해변가 도시입니다. 거기에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마치 이곳을 말하면 에나힐처럼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고 있고 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리스천 모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전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한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 얘기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한테는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번에 책을 적을 때 제가 그 기도 가운데 항상 그 딜레마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칼빈도 얘기했고 루터도 얘기했고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 전체의 부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는 예수님 때문에 또 한쪽은 의롭다고 칭할 바도 의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심판도 없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큰 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은 내의 어떤 파트너인지 내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의료되는 이런 건 한계로 그거는 제로 nothing. 오직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한테 그냥 입혀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계사양에 오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 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미스판디아 수프리아나 또는 vicarious liability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환자가 가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실제적으로는 간호원이 잘못했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의사가 이렇게 이걸 A를 놔라고 했는데 잘못 누르고 B를 놨어요. 놨는데 그 환자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오래 병을 더 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간호원이지만은 그 실수가 간호원이 그 위에 임플로이어가 누구냐 병원 자체에 병원이 책임입니다. 병원 그 고용주하고 고용인 간호원 사이에 관계상 때문에 병원 자체의 의사나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관계상 때문에 간호사의 잘못이 그 병원에 오는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인치다 그리고 영어로는 임퓨터라 그럽니다.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살며보면은 인간의 이런 모습은 항상 이 약한 면과 부족한 면과 원하는 것을 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건 하고 인간 사이드를 보면은 전적인 부패고 아무것도 인간의 의라는 것은 50%가 의롭다 해도 50%가 불의하면은 그 전체는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누더교 옷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관계 때문에 그거에서 마치 간호사가 그 잘못한 것이 병원이 책임지는 것처럼 그 관계, 이건 좋은 의미죠. 그 관계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의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스탠다드를 가리, 쉽게 하면 목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살면은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는 항상 성화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뜻 자체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또 실족을 한다. 다른 성도 보면 아니 저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이 못한 짓을 하느냐 하는데 그 성도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바란 거지 그 성도 자체야. 그 성도 자체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오라 나는 공관자라. 공관자는 파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칼빈에게는 전체 부패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관계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오늘 말씀 가리킨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뜻합니다. 첫 번에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부정적인 관점이 생긴다. 자기를 부인한 쪽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가령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시몬 베드로 파트에 보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죄인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라고 인정받았지 자기가 어떤 조금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너가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생명도 하나님부터 왔고 인간이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왔고 다원 자랑할 것 있냐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그 힘이 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와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뜻이 just like Jesus입니다. 주님과 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삶에. Just as Jesus.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게 똑같이 되는 게 언제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이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 영혼이 육아가 분리될 때 우리가 주님이 하느님 아버지 우편 안에 그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 똑같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 나라에 들어. 여기는 가난하다 해서 심령이 아니고 물질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뜻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아주 욕심 많은 사람, 너무 가난에 쪼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겸손한 그런 어떤 그 성령 하느님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 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인데 이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마태복음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천국이 저의 것이라.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잘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예수님을 합니다.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 그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인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배하고 내가 완전히 죽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애통한다는 거 여기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대인들의 하는 그 타락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애통해서 이렇게 하느님한테 그 아주 간절히 그 부르짖은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죄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그 괴로워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뜻한다는 하나 예가 될 수 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보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회개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데, 이 근심이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은 worry가 아니고 sorrow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그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성도가 교회,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봤더니, 아니 자기 친구는 매주일마다 노다지 회개한다고 눈물 계속 재진다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그것이 회개하면 기준이 이제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 이제 오늘은 더 높아져. 그래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한 슬픔, 이것도 보면은 결국 자기 부인하고 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자기 부인 그쪽으로 돼가 있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12절까지는 긍정적인 면으로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하나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죠. 결국 의에 줄인다는 것은 그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는 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주중에 가르치다 보면은 갈급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 배부른 것을 눈에 보여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질문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듣고 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거기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급하면 배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갈급하지 않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말씀하게 되면 지루하게 되고 빨리 언제 끝나게 되나 뭐 하여튼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 자세가 그 갈급하는, 목말라는 그 심정이,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다는데, 우리가 어떤 다음에 긍휼이라는 건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홈레스라고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보고 있어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돈 뭐 1불이나 2불이나 5불이나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데, 또 어떤 한 분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약을 사먹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갖고 마약을 실제로 한다 할지라도 그 5불 주는 사람이 자기를 그걸 몰랐대도 그것이 잘못 준 거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걸 핸들한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선교사님들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한쪽의 선교사님이 발표할 때는 자기가 선교하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앙적으로 비틀었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말은 다 맞아요. 마귀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선교사님을 얘기하기는 사실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은 바로 전에 있는 그 민족들보다 신앙 예배는 형편없어요. 뭐 가족 우상 숭배하고 뭐 대단히 이런데, 그분 선교사님 첫째 하는 말씀이 나는 그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거하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오는 분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어떠냐면 지금 그 나라의 민족의 말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지금 많은 그런 열매들이 나게 됐음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도 보면은 그 에스겔 자기 동족들한테 그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바로 동족과 같은 입장에 서게 돼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은 뭐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선교사들은 그 주님의 사역자들은 그 양에 대한 주님 양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비단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큰 도전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깨끗한 자랍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선입관이 없어야 하지. 이 선입관이 있으면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교회 어떤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선입관이 들어있어. 그러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선입관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선입관이 사실이 아니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자체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역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순수한 뜻으로 하나 보는데 또 다른 어떤 그 이유를 하는데 그것이 그 밑에 깔린 것이 순수하지 못한 자기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일하게 되면은 그것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사역 속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외형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을 하시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좀 감찰해달라 여호와 하나님 내 자신을 좀 감찰해서 나로 하여금 알도록 해달라 이거죠. 자기도 자기 자신 중심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 모른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성화되고 하지만은 어른 갑자기 어떤 기대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나오면은 뭐 화부터 턱 나쁘고 아 내 속에 이런 짓거리끼가 아직 비어 있었구나 주여 내 감찰을 하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심정.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윗이 했습니다. 나를 살피사 내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 나를 시험해달라 해서 테스트해달라 내 뜻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절을 그 제가 가르치는 그 신학 교수님이 참 좋아하는데 이 구절 그분 설교 들으면 이 구절을 참 상당히 자주 그 인용을 합니다. 그분은 이 구절 때문에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어떤 그 교회에서 해변가에 그 성도들 꽤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뭐 스님들을 초청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걸로 그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본인 육체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은 하느님께서 너를 목사로 세웠고 너가 하느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다른 어떤 종교를 그 교회에다 불러와가지고 그분들을 연설하게 되고 종교 혼합 그것 때문에 그분을 목사직에 그 파면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항상 중심이 하나님 뜻에 대한 그걸 살피게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청결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이 내가 사역을 지난 30년 동안에 할 때 그 아들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참 울면서 저희들 앞에 간증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주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 아시며 나를 테스트해가지고 내 뜻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그 아들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리 그런 바라. 하나님 아들이다. 엄청난 그거죠. 그러니까 합평케 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사도바울과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 갈 때 어떤 선교사 두 분이 얘기하다가 이견이 좀 생겨갖고 이 논쟁으로 좀 비하하려는 얼굴이 막 부끄럽고 됐어.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로 화평케 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의 종들인데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사회는 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일컫는다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의뢰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보기는 청재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국 그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10절과 11절을 묶어서 그냥 핍박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8가지의 복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 그 설교들 보니까 대부분 다 이걸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영어권 그 설교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한쪽으로는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고 두 번째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거기에 나오는 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홉 가지의 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한쪽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나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 했어요. 소동치도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코스트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해나가라. 행하면 거기에 핍박을 있으면은 그 핍박 자체에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는 그걸 믿고 그 복이 오늘 본문에 천국이 될 것이다.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와 같은 그 축복을 줄 거라는 것을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 의를 위하여 그 순교한 분들 많이 있죠. 이와 같은 그 확신과 그 속에 자기 목숨을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은 나를 인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합니다.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합니다. 예수님 때는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래야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인자를 인하여, 인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칭호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라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의 예가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있는 것을 하나 자기의 예로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선교사들인데 서로 둘이가 그 선교사 사역을 밑에 흐르는 게 뭐냐면 투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습니다. 저의 요번 선교사들 많으면 그런 것도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인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안에 이 질투와 투기와 이런 것들이 좀 밑에 흘러요. 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니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은 내 사회관 저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 뭐 저도 밀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적으로 하는 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은 서로가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나 저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자는 나의 매임에 주님한테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오히려 괴로움을 더합니다. 전도 막 하면서 이 바울을 하는 이 사역 전도하는 걸 방해하도록 막 유미를 치고 아싸 바울은 지금 가짜 뭐 사가야 저는 뭐 예수님은 직접 훈련도 안 받았어 막 이런 식으로 집단 이런 식으로 하네요. 생각을 순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계름을 다하고.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껍데기로. 껍데기는 주님을 전한다는 실제는 질투와 시기가 있지만, 참으로 하나, 좋은 뜻으로. 참 영혼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가 이것을 예수님 인하여 핍박을 당했지만은 주위와 분쟁하는 그 참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주제에서 우리 기뻐하고 절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에 대한 상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그 도전이라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아홉 가지의 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다. 3절, 4절, 5절은 그 부정적으로 자기 부인 쪽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천국을 주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자기가 그 참 주의는 자기 자신의 죄와 죄인과 회개와 이런 걸 볼 때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참 공격적이 아니고 상당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 땅에서 그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계속 추구하는 자는 저희가 오히려 배부를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 긍휼의 힘을 받을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느님을 본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 이건 아까 심령에 관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한 천국 같은 그 저에게 상급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결국은 하늘의 상이 클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로 기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첫째는 자기 쪽으로 주가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수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 전체를 포용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새해에 우리 크리스찬 주님의 종 제자들에게 삶의 도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